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EU와 공동 개최로 6월 29일 화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방송은 6월 29일 당일 일본어는 주파수 11,890Hz로 한국어는 주파수 11,995Hz로 단파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하며 나중에 이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에서는 북조선 당국에 의한 납치 문제의 실태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루마니아, 타이의 피해자 가족분들의 육성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문제에 관한 전문가를 일본, 미국, 한국에서 초청하여 전 세계 과제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6월 29일 화요일 밤 특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를 생중계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5일 요코다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맹세하는 동창생 모임에 카토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도 참여하여 날개를 주세요 라는 곡의 마스크 합창이 영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마스크 합창회의에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동창생인 이케다 마사키 씨, 요시다 나오야 씨가 마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케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와 같이 니가타 초등학교와 요리 중학교 때 줄곧 같은 반이었던 이케다 마사키라고 합니다. 저희 동창생은 요코다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맹세하는 동창생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5일은 1년 전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아버지이신 시게루 씨께서 세상을 뜨신 길입니다. 사실은 동창생들과 오늘 재회를 맹세하는 자선 행사를 니가타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11월 27일로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동창생들이 많아서 모교인 요리중학교 체육관, 그것은 재건축되었습니다만 역고단 메구미 씨가 납치되기 얼마 전에 배드민턴 연습을 했던 그 체육관에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메구미 씨와 함께 불렀던 날개를 주세요라는 곡을 모두 다 함께 합창하여 돌아가신 시계로 씨께 들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이신 카토 카츠노보 씨와 메구미 씨의 어머님이신 요코다 사키에 씨, 그리고 남동생 요코다 데찌야 씨의 말씀이 잠시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의 재회를 맹세하는 자선 행사를 준비해준 동창생, 전문 바이올리니스트 요시다 씨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요시다 군,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받은 요시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요코다 시게루 씨의 기일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게루 씨는 40년 전 어떻게 해서든 딸 메구미스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님과의 재회를 이루지 못한 채 작년 6월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게루 씨의 이 억울함과 슬픔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 역시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하며 한심하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43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메구미 씨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신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저희 동창생들이 오랜만에 시게루 씨와 만난 것은 13년 전 딸 메구미 씨의 44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시게루 씨께서는 저희들에게 여러분의 아직도 젊은 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쁩니다. 딸 메구미도 분명히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메구미가 돌아올 수 있다면 아직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게루 씨의 이루지 못한 소망을 저희 동창생들이 굳건하게 이어받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호소해 나갈 것입니다. 해결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여기에 모인 동창생들과 함께 날개를 주세요를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소리가 요코다 시게루 씨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난민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 유엔이 세계의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난민이란 전쟁, 폭력, 분쟁, 박해에서 피해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 축구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위해 일본에 온 버마의 대표 선수가 귀국을 거부하고 일본의 난민 신청의 의향을 밝혔다고 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버마는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83년 10월 아웅산 국립묘소를 참배하고 있던 한국의 정부 대표단 일행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탄 테러가 북조선 공작원의 범행이라고 단정되어 국교를 단절하고 있었지만 24년 후인 2007년에 외교관계가 복원되었습니다. 북조선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던 이 사건은 북조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아 일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2월 버마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정권이 빼앗겼습니다. 그 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국경 지역에서의 군과 소수민족 무장세력의 싸움이 벌어져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난민으로 되어 인접국으로의 피난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위를 하거나 정부 정책에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마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 모습을 TV를 통해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한 버마인들이 목숨을 건 행동에 대해 감동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버마의 국가대표 선수가 일본에로의 난민 신청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일본과의 경기를 시작하기 전 국가 재창 때에 텔레비전 카메라를 향해 버마군에 대한 항의 뜻을 나타내는 세 개의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그 후 귀국을 거부하고 팀을 떠나 일본에 난민 인정을 신청할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세 개의 손가락을 세운 행동이 보도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등을 근거로 버마에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신청이 제출될 경우는 난민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자료관리청은 지난달부터 버마인을 대상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료 자격을 부여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세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피난민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기부, 모금 활동에 참가하는 일반인들도 많고 저희 경우에는 식품 등 생필품을 구입할 때는 잔돈을 모금함에 넣을 때도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특히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난민 조약에 근거하여 인종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고 작년 1년 동안에 47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난민의 일반적인 의미는 생활이 공공한 국민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공경에 빠진 이재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외부로부터의 사회적인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삶의 기반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북조선에서 생활이 공공하거나 사회적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북조선을 떠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년 국제동향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탈북자는 모두 7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탈북자들은 이 유엔 집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내의 탈북자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세계에서 유례 없는 강압적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붕괴 직전으로 생계형의 중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북조선을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난민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원회의라는 것으로 좀 개최를 되었습니다. 이번 그 정원회의의 좀 특징이라는 것은 좀 생각하면 이른바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북조선이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한 점이 너무 그 특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정원회의에서는 북조선이 미국에 위협이라는 것으로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 이른바 고립 압살 전적으로 좀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이 물론 없었고, 그리고 미국이 좀 북조선에 좀 제도 전복이라는 것은 좀 원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좀 위협이라는 것은 없다면 거기에 대한 그 이른바 대항책이라고 할까, 대항책으로서 해야 되는 좀 그 이른바 핵무력의 강화라는 것인지, 군사력 좀 구체적으로 강화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던 것이 이번 정원회의에서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지금은 북조선의 입장으로 좀 보면은 미국의 위협이란 것은 완전히 억제를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국의 위협, 군사적 핵무기 위협이나 군사적 위협이란 것은 완전히 억제되고 있다고 하면은 북조선이 좀 견제에 집중할 수 있고, 특히 인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생활의 현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며 이번 정회에서는 새로운 말로서 인민생활의 안정을 축구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북조선이 1984년 이후에 뭐 계속 좀 인민생활의 향상으로 좀 원하고 노력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은 좀 이른바 불가능한 목표를 좀 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인민생활 안정이라는 말이 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좀 축구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너무나 좀 현실적인 그런 어떤 아프로치라고 하는가 접근 체계를 좀 지금 그 북조선 쪽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뭔가 좀 전제라는 것은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단대회 지금 1월 달에 발차 단대회에서 북조선이 조선노동당 규약이라는 것은 좀 개정했었는데 그 내용 이번에 의도적으로 6월 달에 돌아서 남쪽에, 한국 쪽에 나오게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좀 규약 좀 개정 내용이 밝아졌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보면 특진 쪽이라는 것은 이른바 김일성 파밀리라고 할까 김일성 그 가족이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주하지 않도록 놨던 것은 특징입니다. 이번 그 개정으로 좀 통해서 노동당 규약에서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좀 지난 지도자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상한 김정은 현 지도자는 김정은 씨의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른바 김일성 패밀리, 김일성 가족, 지도자 이름 다 좀 없어지는데 그런 것은 역시 앞으로를 좀 생각하면 북조선이 김일성 가족의 독재랑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조선 노동당 독재로서 독재의 그쪽으로 집단적 좀 지도 체제로서 나오고 있다고 그런 것은 그 강하게 명백하게 시사한 적이 이번에 너무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을 좀 의심하면서 위대성이라는 것은 원래 좀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던 것이 역시 지금 김일성 패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평가라고 할까 이런 것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크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정원회에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 적극성 나왔던 것은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전 비서관의 말로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정권에 대해 대화란 말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대화란 말이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적극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대조선 적대시청책의 전례라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 그것도 현실적이고 적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조선이 어떤 대미 전쟁을 존치할까 미조 조미관계가 어떻게 정만으로 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9년의 히트곡 크리스 탈킹의 대도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 탈킹의 대도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